사사기 말씀이 끝나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이 이어지게 되면 그 사무엘상의 주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생기게 되었는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을 지나 드디어 왕정제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왕정제도가 왜 필요했는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신정 정치 체제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왜 사람들은 그 신정 정치 체제를 거절하고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제도를 간절히 원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가 되면 지난 시간에 읽었던 17장, 19장, 18장, 19장 계속해서 지적되는 말씀이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다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때다 하고 설명합니다. 18장 읽은 말씀도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었고, 또 17장도 그랬고, 이 19장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언급하기도 민망스러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해괴한 사건들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했다는 왕정제도로 전환되어 가야 될 이유를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이 사사기의 후반 말미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부터 사울 왕이 즉위하게 되기까지 그 기간, 왕이 없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이 없었던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그 시대들이 짧게 보는 분들은 300년 정도로 보고, 길게 보는 분들은 400년까지도 기간이 펼쳐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울 왕이 즉위한 시기가 BC 1050년인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들어온 것을 가리켜서 1200년대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1400년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 300년 정도가 이 사사 시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300년 동안 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파들의 분명한 연결 체계도 없고 동맹 체계도 부족하고, 이런 느슨한 지파 동맹 체제로 이스라엘 12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충돌도 겪었고 어려움도 당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란이 많게 되는데, 그 모든 환란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은 견뎌낼 수 없다, 이제는 왕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가 이런 사건들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어떤 사사시대의 신정정치체제에서 사무엘 상하 시대의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관한 기록들이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몇 가지 주목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주인공으로 한 레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레위인들이란 이스라엘 12지파들 모두를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해 주셨고, 이 지파에서 제사장들도 나오게 하셨고 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정통성, 이스라엘 문화의 정통성을 잘 이어가야 될 중심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따로 특별히 분배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두성 업씩 세성 업씩 내줘서 그들 가운데 살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는 그런 책임을 맡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레위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읽었던 18장 말씀에도 한 레위 청년이 가짜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이비 종교가 단 지파와 만나게 되면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땅에 우상 숭배가 유입되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되는데 그 일의 시작이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부가 병들기 시작했고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한 레위인이 자기 처벌 데리러 가기 위해서 갔다가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들렸다가 그 첩이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당하고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여인의 시체를 열두 토목으로 나누어서 열두 지파에게 보내고 하는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바로 레위인의 문제였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일이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 속에서도 자기는 살아남고 아내를 밖으로 떠밀어내서 능욕당하게 했던 이 비급한 일들도 낱낱이 기록하면서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윤리가 이 정도로 타락했다, 그것도 레위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 점을 말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이스라엘 신앙과 이스라엘의 도덕 윤리의 붕괴가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일사불란하게 획일적으로 나라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왕정제도 수립이 불가피했다라는 점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한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살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유지해 나간 핵심 세력들이, 가장 중요한 세력들이 신앙에 든든히 서 있고 도덕적으로 강건하면 그 시대의 질서가 지켜지게 되어 있고 대중의 흐름들이 또 대중의 문화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레위인이 신앙의 올고전 정신을 지켜나가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정신을 잘 간수해 나가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던 말씀이나 19장에서 보았던 말씀 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를 타락시켰던 원인으로 레위인들이 지목되면서 그 시대의 타락성이 얼마나 극심했던지를 설명합니다.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 했을 때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 주인 노인에게 호통치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한복판에서의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폭력적으로 자행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만큼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레위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그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시대의 지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점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밝혀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되고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지켜야 될 바를 잘 지켜나가고 이런 상황,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등불이 꺼지게 되고 도덕적으로 선명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중심에 굳게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결국 사회 전체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나라 전체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군가는 등불을 켜야 하고 누군가는 건강한 생명수와 같은 샘물들을 사회에 공급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문화가 세상에 공급되고 건강한 윤리와 도덕 정신이 세상에 자유롭게 펼쳐져 나갈 수가 있고 신앙의 중심,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이 정통적인 신앙의 맥락이 교회를 통해서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중심 잡아야 될 사람들이 중심 잡지 못하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종 하나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종에 가까운 여부서성에 들어갑시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이 그 여부서성에는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때까지 여부서성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부서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한 채 남아있던 곳입니다. 여부서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면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말고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다른 곳으로 가자 해서 찾아간 곳이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차라리 여부서에 갔더라면 이런 봉변을 안 당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동족들의 땅으로 들어간 것 찾아간 것이 이방인의 땅 찾아간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기대했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고 큰 낭패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당했을 때 교회로 가면 거기에 무슨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이때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브아에 갔는데 하루 종일 저녁 때 광장에 앉아있어도 자기를 집으로 데려가 유숙시킬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브아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출신한 노인이 와서 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유숙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역시 누구든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마을을 들르게 되면 반드시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쉬게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는 사람 아무도 그렇게 하냐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냉정한 시대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시대인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인정이 메마르고 사람들이 냉정하고 거기다 폭력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정제도가 서서히 종말을 구하게 되고 사람이 왕이 되는 이 왕정국가 신정에서 왕정국가로 전환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시대가 건강해지고 모든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세상 전체가 다 건강해지게 되고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레위인으로 불러세우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잘 가는 경건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생명의 물과 같은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공급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